그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집에서 봤습니다. 2016년에 다시 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찰튼 헤스턴이 주연했던 1959년 베너를 다시 리메이킹한 영화예요. 아무래도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그럴듯한데, 또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전부 실제 장면으로 찍었을 그 1959년 그 찰튼 헤스턴이 나오는 배너가 그립기도 해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또 한번 다시 겹쳐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유다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 가운데 나오고요. 대폐지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던 당시 독립군이죠. 열심당도 이제 영화에 나오고, 또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 유다 베너가 그 열심당 청년을 집에 숨겨주었는데, 그 청년이 그 빌라도를 암살하려고 베너의 집에서 활을 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독립군 숨겨지다가 패가망신한 경우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 베너가 대역죄를 졌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을 떠서 이 주인공 베너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화 끝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때 이 베너가 나타나가지고는 물을 떠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이 베너의 등을 채찍으로 아주 세차게 내리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돌을 하나 이 베너가 잡습니다. 그 돌로 로마 군병을 치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너를 막으시면서, 나는 내 뜻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너가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베너가 그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이 베너가 듣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손에 쥐고 있던 돌을 슬며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억울하게 집안이 망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주인공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모두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아주 옳은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는 틀렸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 세상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아마 엄청난 그 미국의 적자와 1조가 넘는 적자와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나게 될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의견도 꽤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생각에 따라서 갈리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디 없습니까?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슬며시 놓는 그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강절. 촛불 하나, 대강절은 4주인데요. 촛불 하나, 오늘 첫 주에 촛불 하나 켜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까지 가는 겁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듣기 원합니다. 2018년 대강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가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 경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아, 야단 났습니다. 지금 화해와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도 갈등이 심합니다. 이민자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시민권자까지도 이 이민국 단속을 해가지고 그중에 200여 명이 구금되는 사실까지 있었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냥 유색이고 백인이 아니면 잡아놓는 그런 실정까지 가고 있고 공항 통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같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미국이 되기를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해진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에 해야 될 과업이 아니겠습니까? 주보했었지만 이 대강절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영적일기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널 일기를 써가시면서, 경건의 일기를 써가시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에 셋째 주일에 우리 이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신문사가 주관하는 그 작은 사랑 나눔에 저희들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무명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들에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결혼식 축제가 잘못하면 창피함으로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잔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과 함께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로 나간 결과였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못다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이 진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물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의사가 약을 조제해 주듯이 딱딱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다음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일반적인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길입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이 음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 어떤 때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어떤 때는 다시 시작해라. 또 어떤 때는 제3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믿고 끝까지 견뎌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대로 행하는 것이 곧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 말씀에 또 못다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와 고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꼭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요? 물론 베드로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포기해야 됩니까? 다 두고 가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뭔고 하면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배와 물고기를 두고 가게 할 정도의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현상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내적으로 삶 속에서 이 포기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서 결국은 아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곧 이렇게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경험상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너 영화 주인공에서 예수님께 물을 드릴 때 로마 군병이 자기 등을 채찍으로 치자 집어들었던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골고도 언덕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돌을 내려놓을 때 그 돌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돌을 놓지 못했습니다. 돌로 무슨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많은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웬만큼 로마 군병 이 돌 하나로 많은 사람 죽일 수 있는 힘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이 주인공은 은혜를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돌을 슬며시 내려놓습니다. 그는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원한을 풀려고 했습니다. 전차 경주에서 승리하면서 이미 힘으로 많은 힘을 보여줬고 제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로마 군병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가 의지했던 돌을 슬며시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것이 그물과 배를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맹숭맹숭하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외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떨리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옆에서 흐느끼는 그 장수가, 그 장군이 정말 그 눈물을 흐느끼는 것처럼 베드로도 어쩌면 예수님의 무릎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눈물이, 그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배와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 시작에 베드로의 고백,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그물과 배를 놓는,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는 일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돌을 슬며시 내려놓는 유다 배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배와 그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세상과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심, 이 결심이 배와 그물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버려야 할 배와 그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쥐고 있는 것, 꼭 쥐고 있는 것, 그동안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것이 놓고 싶으신 것,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세상이 열리는 것, 그것이 있으시면 내려놓으시면서, 가볍게 내려놓으시면서 대강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베너는 손에 든 돌을 놓았습니다. 자기 손에 든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생긴 일이죠. 베드로 역시 손으로 열심히 닫고 손질하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배와 그늘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하나의 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종종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위해 소비하는 것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한쪽 그 손이 마른 사람, 회당 한쪽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손이 말랐습니다. 금방 눈에 띄겠지요. 외모에 문제가 있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그 외모 하나로 판단하고 사람들의 눈이 거기에 쏠렸을 것입니다. 달리 온전한 것도 많은데 이 사람이 달리 온전한 것이 많습니다. 그냥 손 하나 말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고약한고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신경을 쓰고 손 하나 마른 것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분명히 별명을 붙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면 우선 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부모가 죄를 지은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소외시켰습니다. 완전한 자신들에 속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부정탄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놓고 무시하고 판단해도 이 사람이 대처할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 다 퍼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을 이 손이 마른 자에게 주셨습니다. 슬쩍 다가가셨을 겁니다. 한쪽 손이 마른 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1, 2절을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손이 마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과 행동이 다른 것이니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 덫을 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너처럼 손에 돌을 들고 지금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내려칠 기세입니다. 6절에서 죽일 모의를 했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이 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3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쥐고 있던 돌을 더 꽉 쥐었을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한가운데 일어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장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렸습니다. 손에 들고 돌을 들고 있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만을 구하는 것, 이거 옳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하는 날입니다. 밥하지 않고 뭐 깨스누치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옷 멋있게 입고 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생명을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안식일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자유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6절에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모의를 했겠지요. 사실 이 모의를 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땅이 싫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겠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인데 악을 위해서는 원수도 결탁을 합니다. 원수도 모이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니까 원수끼리도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지난번에 분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배웠죠. 의로운 분노 예수님 내신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지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나 고치지 않으시나 지켜보는 사람들과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냥 고쳐야지요. 그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얼른 고쳐주십시오, 우리 회당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는 고치나 안 고치나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것 고치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 말씀을 가장 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늘 구석진 곳에 있어야 했던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런 질병을 갖고 태어날 수 있으니 한 번도 중심에 서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찾아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 찾아갔겠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구구절절 지금 마음 깊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말라서 못생긴 손을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슬쩍 내밉니다. 평생 숨기고 싶던 손입니다. 주머니에 놓고 있었을 수도 있죠. 분명히 오른손이면 악수할 때 꽤 힘들었을 손입니다. 다른 손으로 이렇게 덮고 있었을 손입니다. 이 손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내밀매 그 순간 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쓴 헬라어 동사는 동작이나 결과가 완전히 끝난 형태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사람이 내미는 동작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숨에 완전히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셨고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또 찾아가셨어요. 뒤에만 있던 사람을 그를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평생의 수치, 장애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베노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니 손에 댄 돌을 슬며시 놓습니다. 베드로는 애지중지 생명줄로 여기던 그물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만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분을 내고 화를 냈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무릎 꿇고 하염없이 우는 그 은혜의 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대수인가? 믿음이 대수인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이 사람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지 않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니 손이 나았습니다. 손을 쭉 펴니 그 순간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에게도 숨기고 싶은 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힘든 손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한다면 더 부족하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어쩌면 마른 손을 숨기고 있어서 완벽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서로를 향해서 평가할 수도 없고 우린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행여나 손에 돌을 쥐고 있다면 땅에 내려놓아야겠죠.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의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내밀라. 우리도 그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게 하옵소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한 주가 되고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